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8장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11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안 피곤하세요? 주무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오전 비 시간이기 때문에 A 시간에는 충분히 숙면을 취하시고, 네. B 시간에 말씀 잘 들으시면, 그럼 되잖아요, 그쵸? 네. 네, 감사합니다. 전 진심입니다. 여러분,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신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대답을 잘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희, 강남교회에서는, 몇 달 전부터 캠페인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수돗물 아껴쓰기 캠페인인데, 이제 한국은 이제 물이 아주 많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낭비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크게 생각을 안 하는데, 이제 마음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낭비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돗물을 아껴쓰는 거는 제가 해보니까 굉장히 귀찮더라고요. 세수할 때 물 딱 틀어서 손 해서 비누칠 해가지고 물 틀어놓고 세수하고 하면 되는데 아끼려면 물을 살짝 틀어가지고 손에 물 묻히고 물 잠그고 비누칠하고 또 물 살짝 틀어서 그걸 세수하고 또 그러다가 이제 비누 조금 남아있으면 또 물 조금 틀어가지고 이제 여기 다시 닦고 이게 은근히 귀찮더라고요. 평상시에 그렇게 안 살아서. 근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내가 마음대로 쓰기 시작하면 이제 더 많은 거를 그렇게 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마음대로 쓰면 이제 물 외에 다른 것도 이제 마음대로 쓰게 되고 뭐 반찬도 또 밥 먹는 것도 시간도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도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오늘 아침 새벽에 어떤 존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아, 저 무슨 얘기를 하다가 아,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잘하시지. 아, 목사님이 돌아가시면 누가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까? 아, 이 목사님이 이끌어갈까? 저 목사님이 이끌어갈까? 내가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성교학교에서 나온 지 4개월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웃었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 생각은 그냥 꽃비를 풀어두면 한없이 가는 거예요. 처음에 생각을 조금씩만 잡아주면 이제 우리가 아이들에게 수돗물을 아끼는 걸 가르쳐주면 아, 내가 기쁜 소리 성교회를 이끌어 가야겠다라는 생각은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거죠. 근데 어릴 때부터 생각을 아무거나 다 받아들이면 나중에는 내가 해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수영의 강사 해도 될 것 같고 내가 세계대회 강사에도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선교학교에도 잘 이제 그런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또 목사님 저는 이 생각이 안 버려져요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답을 하는 것은 이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 중에 기초며 또 아주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대답 한번 받아내기가 이렇게 힘듭니다. 이거 받아내려고 벌써 5분 동안 이야기했는데 그 올해 초에 그 저희 선교회에서 사역자님 중에 두 분이 소천하셨습니다. 1월 5일인가 그때 이제 조동진 전사님 그리고 일주일 후에 이제 김선영 목사님이 소천하셨는데 이 두 분의 죽음은 저에게 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남겨두었습니다. 김선영 목사님이 이제 굉장히 몸이 안 좋아지셨을 때 중환자실에 계셨는데 그때 이제 몸에다가 이제 몰핀 주사를 놔도 통증이 너무 이제 심했었습니다. 이제 그때 목사님은 이제 12월 말 달라스에서 수양회를 하시고 이제 볼리비아, 콜롬비아 이제 캠프를 하러 가시는 길이었는데 마침 이제 공항에서 공항으로 이동하는 중에 이제 연결이 됐습니다. 몸이 너무 안 좋은 상황에서. 그리고 그때 전 이제 전화는 통화 내용은 못 들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때 이제 녹음했던 통화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에게는 재앙이 없어. 이건 자네에게 축복이야. 내가 이제 캠프 마치고 가서 만나세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었는데 제게는 굉장히 많은 생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말씀에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재앙이 없다. 그런데 제가 제 짧은 제 삶을 봐도 참 재앙이 많았던 것 같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고 이건 진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을 때도 있고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이제 많은 재앙이 있었던 것 같은데 목사님은 아무 거리낌 없이 그리스도인에게 재앙이 없다. 여러분 삶 속에는 재앙이 한 번도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구원 안 받으셨습니까? 분명히 말씀에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재앙이 없다. 이거는 축복이다. 제가 너무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간증하실 때 김천에서 집 얻었는데 그거 집주인이 도박한다고 그림 공부한다고 전세금 다 날려가지고 그때 목사님 굉장히 어려우셨잖아요. 그건 재앙 아닙니까? 목사님 이때는 이거는 재앙 아닙니까? 이건 재앙 아닙니까? 목사님 이런 어려움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무엇입니까? 하는 목사님뿐만 아니라 제 삶 속에서도 목사님 제게도 이런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때 나는 사역을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할 수 없겠다. 사역이란 너무 고통스러운 거 있어. 차라리 직장을 잡고 일을 하는 게 더 낫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1월 한 달 동안 거의 1월, 2월 동안 거의 이 얘기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우리의 눈이 너무 잘못돼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바탕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주셨는데 우리는 이게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이거 싫습니다. 저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 저 이런 거 주지 마세요.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교회에서 자매님 이거 좀 하십시오. 그러면 예 하지만 속으로는 어떨 땐 불평도 하고 또야? 이거 딴 사람 시키면 안 돼? 한 번 두 번 하니까 자꾸만 나만 시키네. 그런 마음에서부터 이거 그만둬버려. 확 그냥 못하겠다고 나와버려. 아니지 내가 또 복종해야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마음속에 안 그런 분도 많이 있겠지만 다들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시겠지만 그리고 저희가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바로 제 마음속에 드는 거는 아 내가 이걸 또 너무 어렵다 힘들다 아 제발 이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그런 마음들이 저희들 마음속에 바로 올라옵니다. 근데 말씀에서는 이거를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서 하나님은 재앙은 주실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좋은 분이라서 우리에게 주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면 이건 다 우리에게 좋은 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 눈에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와, 세계 대회를 한다. 칸타타를 한다. 한편은 좋은 점도 있지만 너무 어렵다. 그런 마음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성경을 이제 보기 시작하는데 성경에 이제 창세기를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나오는 건 제가 이제 그런 마음으로 보니까 다 사람들이 어려움을 참 많이 겪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룻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뭐 사울도 그렇고 전부 다 신앙은 어려움의 연속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어려움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아 신앙은 하면 안 되겠다 그냥 조용히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또 보면서 저희 교회를 보면서 아 이게 어려움이 한 번도 어려움으로 끝난 적이 있느냐 어려움이 한 번도 어려움으로 끝난 적이 없는 거예요. 단 한 번도. 그러면 이게 사실은 어려움이 아니라 축복인데 요셉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강간하려 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게 어려움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요셉에게는 큰 축복이었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있을 때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게 어려움이었느냐? 성경을 하나씩 보면 사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런 모든 걸 생각해보면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두 아들이 팔려가게 생겼을 때 그런 것이 어려움이었느냐? 오늘 요한복음 8장을 읽었습니다. 간음 중에 잡힌 여자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손에 끌려서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이 여자는 이제 죽을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 여자에게 어려움이었느냐? 아니면 축복이었느냐? 제가 보니까 이게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이 잘못돼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잘못되어 있어서 하나님은 아야 자매야 내 딸아 내 아들아 여기가 축복이야 하면서 다윗에게 시글락을 막 불태우고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다윗을 너무 사랑하셔서 큰 축복을 내려주신 거죠. 하나님이 요셉을 너무 사랑하시고 요셉의 가족을 너무 사랑하셔서 요셉이 감옥에 갇히도록 하셨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또 대답 안 하시네요. 네, 축복이잖아요. 아닙니까? 네,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은 너무 잘못되어 있어서 목사님이 근간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소경 한 명이 예수님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소경 마음속에 내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면 내가 내 눈이 뜨여지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으면 가는 길에 이 사람이 이스라엘 그 갔다 온 사진을 보니까 실로암 못은 이렇게 계단을 해서 내려가야 되더라고요. 또 계단도 돌로 돼 있고 그때도 그랬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제 뭐 계단으로 가다 거기는 난간도 없는데 가다가 굴렀을 수도 있고 그쪽으로 가다가 옆에 벽에 부딪혀서 긁을 수도 있고 또 가다가 다리를 삘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 마음속에 내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면 낫는다 그러면 넘어져도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또 뒹굴어도 문제가 안 되고 한번 미국에서 그 이제 최전원 목사님이라고 지금 뉴욕에 계시는데 이 목사님은 신장이 4개가 있으세요. 원래 2개인데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아서 이제 4개가 됐어요. 한 번은 그 LA에 사역자 모임 하시다가 어떻게 하와이인가 어디서 교통사고를 나서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이 사람 신장이랑 최 목사님 신장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그 이제 몸의 타입이나 뭐 이제 그런 여러 한 백 몇 가지가 되는데 너무 거의 일치해서 이식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바로 샌프란시스코로 와라. 그래서 LA에서 샌프란시스코는 비행기를 타고 1시간이거든요. 차로 가면 한 7시간 정도 걸리고. 그래서 이제 공항으로. 근데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아침 9시에 전화를 받았으면 그 1시까지 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비행기 타고 가야 되니까 막 차를 진짜 레이스 하듯이 막 몰아가지고 공항으로 가서 공항에서 또 공항으로 가가지고 또 가는데 아마 그렇게 가다가 차가 좀 부딪히고 끌키고 차가 좀 상한다고 그게 마음의 문제가 되겠습니까? 전혀 문제 안 되는 거예요. 신장을 이식할 수 있다. 이거는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좀 위험하게 운전한다. 야 운전 똑바로 해. 그러다가 신장 이식하기 전에 죽겠다. 그런 말 안 한단 말입니다. 신장만 이식할 수 있으면 제가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게 어려움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축복이구나 하고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고 아 이거 축복이 아니고 어려움이네요 재앙이네요 하면서 굉장히 많은 부담을 가지고 우리 모두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려워지면 아 이거 진짜 축복 아니잖아 어려움이잖아.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주시든지 이게 축복이라고 믿고 받아들이시면 여러분들 이제 후반기 6개월 동안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참 신기한 건 제가 좀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니까 이게 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더라고요. 처음에는 내가 괜히 이런 마음을 가졌나? 내가 괜히 이런 간증하고 그랬나? 제가 막 강남교회에다가 형제 자매님들 이제 여러분들 어려운 일들 좋은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든지 다 받으십시오 하고 나니까 막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이 이제 오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해야 되나? 진짜 이거 내가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이제 좀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다는 이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봤을 때 아주 제 마음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김서영 목사님이 소천 하실 때 이제 하셨던 그 말씀 그리스도인에게는 재앙이 없다. 이건 축복이 자네에게 이건 축복이다.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이제 또 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김유업 전도사라고 지금 미국에 있습니다. 좀 마음이 많이 안 좋았어요. 마음도 높고. 근데 아버지가 소천하시면서 그 전우사 마음에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이거는 재앙이 아니고 축복이라고 하셨다. 이건 축복인데 내가 울면 안 되겠다. 울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제 장례식장에서나 제사를 드리는데 울지 않는 거예요. 아 이거는 축복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 재앙이 아니다 하면서 이제 그런 간증을 이제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에게는 축복밖에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저희는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거 한번 정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축복인데 여러분 이거를 어려움이라고 받아들이면 그럼 그 결과는 사망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될 건 우리가 생각을 받아들이면 그것은 사망인 것입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들에게 와도 내게 와도 이거 어려움이냐 축복이냐, 이거 내가 어려움이라고 내가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100%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이 축복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건 축복이다, 내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건 축복이다 라고 받아들이시면 사실 그게 축복이기 때문에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시글락에서 가죽이 불탔을 때 그의 마음은 굉장히 고통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새 힘을 얻고 믿음을 가지게 됐죠. 아니다, 이건 축복이다, 하나님 일하신다. 그러니까 다윗 마음에 아무것도 그때부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제는 그 사람들의 눈치를 안 보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내가 다윗 당신 따라갔기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내 우리 가족이 다 잡혀간 거 아니야 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때부터 아주 당당한 거예요. 야, 이거 아무도 안 죽는다, 아무도 안 뺏긴다, 이거 어려운 일 아니다, 우리에게 축복이다. 그때부터 다윗이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날 따라와라,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 도로 찾는다고 하셨다. 만약에 한 사람이 죽고 이게 어려움이 되고 우리 아이가 죽었어요, 우리 아내가 잡혀갔어요, 팔려갔어요, 그럼 다윗이 얼마나 죄책감을 느끼겠습니까? 하지만 아니다, 하나님이 다 찾게 하신다, 이거 우리에게 복이다. 다윗 마음에 그게 너무 정확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이거는 어려움이야, 이건 절망이야 라는 생각을 넣어줘서 다윗이 찾으러 가지 못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길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이끌어 가셨습니까? 다윗은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갔어요. 근데 애굽 소년 한 명이 아파가지고 이제 있고, 이제 너무 신기하게 그 소년을 보면서 사람들이 불쌍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저는 그 장면 생각할 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제 아이가 이제 셋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아이 셋이랑 아내가 누구한테 잡혀갔어요. 그러면 저기 누구야, 어떤 존사님 한 명이 아파서 저기 강릉 교회 1층 로비에 누워있다 쳐봅시다. 그럼 제가 그 존사님 가서 왜 그래, 존사 왜 그래, 어디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물어보겠습니까? 이것이 어디 있어, 빨리 비켜, 내가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발로 밟아버리고 그냥 가버리겠죠. 그러니까 애굽 소년 흑인, 상종도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길거리에 그냥 나무 밑에나 어디 딱 쓰러져가지고 아파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소년을 보면서 불쌍히 여긴다. 아, 너 왜 그래? 너 어디가 아프니? 괜찮아? 어떻게 된 거야? 그런 정신이 있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전혀 불가능하거든요, 그거는. 여러분, 그 자매님들 많이 계시지만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눈에 뵈는 거 없잖아요. 없더라고요. 엄마들은 그렇더라고요. 아이가 없어졌다, 그럼 완전히 이제 남편도 없고 어른도 없고 뭐 위아래도 없고 공공장소가 뭐가 없고 막 누구누구야 그러면서 소리 지르고 막 울고 우리 애 좀 찾아주세요 그러고. 근데 그 사람들이 애굽 소년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그런 장면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 마음속에 그런 애틋한 마음을 가진, 그런 마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넣어주니까 애굽 소년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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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퍼즐을 맞추듯이 쫙 이어가서 모든 사람을 다 도로 찾고 그게 어려움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조동진 전사님 소천하셨을 때 솔직히 제 마음속에 좀 이런 의문이 있었어요. 아, 저 목사님 마음도 변하셨고 믿음도 가지시는데 왜 죽었을까? 제가 이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장례식장에 갔는데 그때 이제 수양회를 마치고, 제 기억은 1차 수양회를 마치고 이제 장례식장을 갔는데 이제 그날 저녁에 저보고 이제 말씀을 전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 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지금도 등에서 땀이 막 계속 흐르는데 그래서 말씀 전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제 마음이 좀 더 힘들었던 건 왜 그러냐면 제가 솔직히 믿음이 없는 거예요. 뭐 그분에 대해서 아, 뭐 장래 하나님이 도우시고 이런 말들은 할 수 있겠지만 제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제 마음에는 아, 내가 조동준 선생님 왜 돌아가셨지? 아, 우리가 믿음이 없었나? 뭐 때문에 이렇게 됐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교제해주는 목사님들에게 믿음이 없었나? 아니면 저 존사님에게 믿음이 없었나? 뭐가 잘못됐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저 오후 내내 이제 고민을 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못한다고 해야 되나? 이런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근데 마침 또 그때 목사님이 미국에 계셔가지고 양천에 계시는 이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오늘 이제 장례식장 가서 저녁에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목사님 솔직히 내 마음에 믿음이 없습니다. 전 조동준 전사님 돌아가신 게 아,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랬는지 조동사님이 믿음이 없어서 그랬는지 아, 이런 것들 때문에 제 마음에 좀 갈등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전하기가 지금 제 마음이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이제 전화를 이제 통화를 했어요. 이 목사님 좋으신 분이잖아요. 전화로 교제를 잘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한 20분 정도 이렇게 통화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이렇고 말씀드리니까 쭉 교제를 해주시면서 어떤 말씀이 제 마음에 들어왔냐면 박 목사 믿음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에게 있는 거잖아.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아 그렇지 내가 왜 내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내 마음이 뭐가 이렇게 중요하지? 내 마음은 우리의 마음은 선하다 악하다? 악하다. 내 마음은 악할 뿐이고 내게서 나오는 건 생각이고 이거는 악한 건데 내가 왜 내 안에서 이런 게 나온다고 이건 가지고 고민하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마음이 뭐가 중요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이제 목사님 차를 운전하는데요. 목사님이 아 이번에는 아, 이 교회로 가자. 그럼 제가 아 목사님 그 교회에 가시는 것보다 오늘은 원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말을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러다가 바로 잘리죠. 네. 제가 아 내가 어디로 가고 싶다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가고 싶다 아, 전혀 그거는 뭐 생각할 가치도 없는 그런 이제 쓸데없는 그냥 망상일 뿐이라서 아, 어디로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는 있어요. 그렇죠 목사님? 오늘은 수원으로 가자. 아, 네, 수원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딱 끝나버리잖아요. 제가, 아, 그렇지. 믿음은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지. 내가 왜 내 마음을 믿으려고 하지? 내가 왜 내 마음 안에서 믿음을 찾으려고 하지? 난 악한 사람인데. 그러면서 제 마음에 깨끗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보니까 그때 이제 생각났던 말씀이 요한복음 2장인데, 요한복음 2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준비한 포도주가 있고 예수님이 준비하신 포도주가 있잖아요. 사람이 주는 포도주가 끝나니까 예수님이 준비한 포도주가 나오더라고요. 아, 그렇지. 이 가정에서 사람들이 우리 인간이 주는 기쁨이 또 기대가 소망이 끝났을 때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이 있더라. 아, 이 집안에 이제 예수님이 살아서 일하시겠다. 내가 이 말씀을 전해야겠다. 하고 가서 장례식장 가서 가나 혼인잔치 말씀을 전했지 않습니까? 다들 처음에 딱 요한복음 2장 혼인잔치 말씀 읽으니까 약간 당황하시더라고요. 다들 장례식장인데 결혼식장에서 이제 전해야 될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그 두 분이 소천하시면서 제 마음에 좀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건데요. 요점을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어려움은 좋은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네, 딴 건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 총장, 이번 세계대회 때 총장 포럼 일을 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하면 안 되는 건데 어떻게 다 하게 됐어요. 그 이야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져서 생략하겠지만 원래 제가 안 하는 건데 어떻게 하다가 제가 이렇게 딱 돼버렸어요. 일을 하려고 보니까 부족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이제 제가 이제 교회에 있는 것도 아니고 부사역자고 강남교회에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부사역자지만 진짜 제가 잘못됐는데 저희 교회 형제 자매들을 다 몰라요. 이제 한 좀 교회 잘 나오시는 이제 몇몇 분들만 좀 알고 일요일 돼서 이제 아침에 서서 인사하면 다 새로운 분들 같아요. 분명히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일주일, 거의 일주일 내내 지방에 있다가 일요일만 잠깐 오는데 일요일도 다 있는 게 아니고 또 뭐 하면 또 딴 데 가 있고 해외 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일요일도 막 바쁘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누가 누군지 몰라요. 아, 저분이 분명히 우리 교회 같은데, 아, 저 부인 회장입니다. 아, 그러세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아, 저는 청년 회장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는데, 저 우리 교회 집사입니다. 아, 그러세요? 또 저희 교회는 집사님이 너무 많아요. 한 200분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집사님들만 다 기억하는 것도 너무 어려워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때, 아, 내가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하지? 근데 제 마음에 한 가지 이제 들었던 게 처음 일을 시작하면서 내가 좀 이 일을, 그러니까 제 마음 속에 어떤 게 계속 올라오냐면 이 일을 쉽게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사람도 있고, 물질로서 밀어주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인적 자원으로 이제 밀어주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제가 제 마음에 아,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 이것도 있어야겠고 이것도 있어야겠고 하는 그런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데를 보니까 벌써 이제 그 뭐야 부서 담당표가 만들어져 있고 누가 어디서 물질을 대고 어디서 이렇게 하고 어디서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우리는 부서 담당표 없어요. 저 혼자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매 몇 명 해가지고 일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나? 제가 제 마음은 항상 일을 될 수 있게 쉽게 편하게 하고 싶었는데 그때는 참 이상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좀 어렵게 하자. 어렵게 일을 하고 싶었어요. 왜 그러는지 제가 왜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그때는. 그래서 내가 욕심 부리지 말고 내가 일부러 이렇게 사람을 끌어들이지 말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만 우리가 가지고 일을 하자. 그렇게 이제 일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한 형제가 있는데 남아공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왔어요. 와가지고 미국, 영국으로 유학을 간다고 그 형제가 와서 그 왔는데 한국에서 한 몇 달 있다가 영국으로 유학을 가겠대요. 우연찮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형제가 저 한국에 와서 핸드폰도 만들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막 그런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막 화를 냈어요. 아니 네가 고등학교 졸업했으니까 어리잖아요. 네가 복음을 위해 살아야지 그러면서 무슨 아르바이트라고 핸드폰 그런 생각이나 하고 있냐 그러면서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된다고 네가 아버지가 선교사님인데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 막 이제 혼을 냈어요. 이제 걔도 좀 황당했겠죠. 자기는 이제 영국으로 이제 공부를 하러 가려면 이제 물질도 필요하고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몇몇 가지 일이 더 있으면서 이 형제가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핸드폰을 하려고 주민등록증을 살렸어요. 딱 살렸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병무청에서 신체 검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주민등록증이 해외 오래 살아가지고 죽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주소를 등록하고 핸드폰 하려고 주민등록증을 딱 살리니까 병무청에서 편지가 바로 날라왔어요. 신체 검사 받아야 되니까 이거 준비하라고 깜짝 놀란 거죠. 완전히 남자로서는 미친 짓이죠. 군대 안 가도 되는데 이제 자진해서 이제 가겠다고 병무청에다 등록을 한 거니까 그 완전히 울상이 돼서 찾아왔더라고.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목사님 제가 제 육신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일을 하게 해줬어요. 이제 통역하고 번역하는 일을 하는데 이제 이 형제 마음에는 통역하고 번역하면 돈을 충분히 벌어서 유학을 갈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이게 참 묘한 게 대학교를 입학한 사람이나 졸업한 사람들에겐 그런데 고등학교만 졸업한 사람들한테는 한 시간에 7천 원밖에 안 주는 거예요. 원래 통번역하면 한 시간에 3만 원, 4만 원 뭐 그렇게 벌거든요. 근데 열심히 일하는데 한 시간에 7천 원밖에 안 주니까 핸드폰 비내고 청바지 하나 사고 그렇게 한 몇 달을 일했는데 얼마 있냐 그러니까 7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 그렇게 해서 어떻게 대학교 등록할래? 등록하는 데만 150만 원이라면서 한 학기 학비가 200만 원이 넘는데 목사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그러면서 이 형제 마음속에 아 내가 나를 위해서 준비한 이 길들이 이거는 정말 바보 같은 길이구나. 내가 해서 되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그런 마음이 이제 들기 시작했어요. 전혀 그런 거랑 신앙이랑 상관없이 살았는데.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나왔는데 할 일도 없고 직장을 다녀도 돈도 안 벌어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데리고 썼죠. 근데 참 감사한 건 이 형제가 영어를 하니까요. 이제 총장들이나 비서들한테 편지를 보내는데 제가 막 앉아서 다 이제 쓸 수 없잖아요. 영어도 잘 안 되고. 그럼 제가 그 형제한테 이 총장한테 이렇게 이렇게 편지를 써. 알았지? 알겠습니다. 그냥 편지를 쭉 써요. 그럼 보고 이 부분은 이렇게 바꾸고 이 부분 이렇게 바꿔서 그렇게 해서 보내. 그러면 바꿔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서 편지가 오면 이 형제가 보고 이런 이런 편지가 왔습니다. 아 그래? 그럼 이렇게 이렇게 보내. 제가 이거 제가 다 해야 되고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할 그런 일인데 그 형제가 와가지고 제가 정말 편하게 일을 했어요. 이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신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규모로나 이런 걸 봤을 때 아, 많이 부족하다, 우리가 부족하겠다, 안 되겠다, 어렵겠다 형편적으로는 그런 게 많이 보였는데 어떤 걸 봤냐 하면 아 내가 부족한 만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왜 지금까지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했지? 왜 부족하다라고 생각했지? 왜 어렵다라고 생각했을까? 제가 그 총장님들이 왔습니다. 저희가 총장님들이나 장관님들을 이렇게 모시는 이유는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잖아요. 복음을 전하려면 마음을 좀 이렇게 꺾어줘야 되잖아요. 그냥 막 한껏 마음을 높여줘서는 복음을 전하기 어렵단 말입니다. 제가 이거를 총장 포럼을 잘해야 되느냐 아니면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분들을 잘 위해줘서 돌려보내는 게 목적이냐 아니면 이분들 중에 몇 명이 구원을 받아서 가는 게 목적이냐. 전에 목사님 이런 말씀 한번 하셨어요. 장관들이 총장들이 구원을 받으면 우리 사람이 되고 안 받으면 아니다. 우리랑 멀어질 수밖에 없다. 아, 그렇지. 그러면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데 초점을 맞춰야겠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굉장히 잘해주고 그랬어요. 음식도 잘해주고 또 대우도 잘해주고 이번에는 아,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좀 여유를 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이랑 몇몇 이제 의논을 하면서 목사님도 이 장관들이나 총장들한테 여유를 주면 안 돼. 사람들은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 여유를 조금 주면 더 많은 여유를 원하게 돼 있어. 더 많은 여유를 원하는데 조금밖에 안 주면 불평이 생기겠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여유를 주면 안 되겠다. 여유를 다 빼버렸어요. 일정에서. 엄청 바쁘게. 그래가지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사역자님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선교사님들이나 사역자님들이 이 장관이나 총장들을 수행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나를 수행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나를 가르치려고 들어요. 그럼 기분이 나쁘겠죠. 내가 이 사람한테 명령을 하는데 이 사람이 나를 가르치려고, 아,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학생들을 좀 많이 불렀어요. 수행은 학생들이 하고 복음은 선교사들이 전하고 그렇게 하자. 그래서 학생들을 이제 교육이죠. 너희들은 총장들의 좀 그런 말로 개야. 이렇게 해서 총장들이 시키는 건 뭐든지 해야 돼. 그러니까 아주 밑에서 밑바닥에서 시키는 뭐든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워크샵 할 때부터 이제 그 스캐벤저 헌트라고 좀 재밌게 만든 게 아니라 고통스럽게 만들었어요. 게임을. 그래서 이거를 5시에 시작해서 밤 12시 반까지 7시간 반 동안 뛰어다니도록 이제 녹초가 돼서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마라톤하고 그래서 강한 정신과 강한 신체력을 바탕으로 이제 어떤 무시와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이제 정신적 또 육체적 준비를 다 해가지고 또 받았잖아요. 진짜 수고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내 총장들에게 시간을 지키는 것. 그거는 근데 이걸 처음부터 시간을 딱 지켜가니까 시간이 지켜지더라고요. 차 8시에 차 출발합니다. 그러면 8시 3분에는 차가 출발하더라고요. 전에는 8시 10분도 출발 안 하고 20분도 출발 안 하고 그랬는데 근데 총장 장관은 8시 3분, 8시 5분에 출발해요. 학생차는 8시 20분에 출발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지. 이거 이렇게 부딪히고 싸우면 되는 것이구나. 총장 장관도 이렇게 말을 잘 듣는데 학생들이 오히려 말을 안 들어요. 나중에 놓고 보니까 학생들 차는 8시 20분 출발하고 총장 장관 차는 7시도 출발하고 8시도 출발하고 제 시간에 잘 가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일들을 하면서 제 마음에 한 가지 정확한 건 아, 어렵게 하는 것은 좋은 것이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떤 자매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카카오톡 문자를 보냈어요. 아, 목사님, 제가 좀 생활하는 게 어려워서 아, 일을 같이 못하겠습니다.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는 이제 직접 와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카카오톡을 하는 거예요. 일반 문자도 아니고 공짜 문자로. 제가 화가 나, 이게 목사를 뭘로 알고 제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일반 문자도 아니고 이제 전화도 아니고 카카오톡으로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아, 지금 생활이 많이 어려워서 그런다고. 제가 이제 그 자매랑 자매님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좀 안 됐더라고요. 아, 생활이 어렵구나. 그러면 좀 아르바이트라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교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일반적인 교제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냥 이제 뭐 하나님 도와줄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럼 하나님 도와주실 겁니다. 근데 제가 교제를 하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이 자매님을 100% 도와주느냐, 도와줄 것이냐, 안 도와줄 것이냐. 제 마음에 이게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대답하셔야죠. 이해 가십니까? 네. 제가 만약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 자매를 도와주신다면, 제 마음속에 아무 꺼리낌 없이, 아무 불편함 없이, 그거 아무 문제 아니야. 걱정하지 마. 그거 하나님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사는데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시겠어요? 아무 걱정하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같이 일합시다. 그리고 제 마음도 너무 편하고. 근데 사실 보통 이렇게 제가 사역자지만 교제해주고 나서도 뒤돌아서면 엄청 걱정해요. 안 도와주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마음에 아, 이 자매님 향해서 어렵더라고요. 그래, 한 가정의 문제인데 제가 소홀히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도와준다면 같이 일하면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실지 안 도와주실지 확실하지 않으면 제가 보내야 되잖아요. 제가 쥐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제 마음에 갈등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 좀 사역에 도전이 됐어요. 왜냐하면 네 명의 자매님들과 같이 일하는데 굉장히 좋은 자매님들인데 이 자매님들을 내가 믿음으로 이끌어주지 못하면 내가 앞으로 사역을 할 수 있을까?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자매님들 네 명도 못 이끄는데 어떻게 네가 10명의 성도들을, 20명의 성도들을 이끌 수 있겠냐? 안 되겠다. 그 좀 약간 어떻게 보면 큰일이 아닌데 제 마음이 좀 심각해졌어요. 그리고 고민을 하다가 한 번은 목사님이랑 차를 타고 가는데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목사님, 이 형제 자매, 그 자매인데요. 자매가 지금 많이 어렵고 막 그렇답니다. 그래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어떡하지 하는 자꾸만 그런 마음이 들어요. 목사님, 이제 쭉 이제 교제를 했습니다. 문득 목사님께서 사단은 항상 우리한테 안 될 것 같이 이야기해. 그치?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제 불이 탁 들어오는데, 아, 그렇지. 사단은 지금까지 나에게 내가 뉴욕에 있을 때, 내가 맨하탄에서 교회를 얻으려고 할 때, 내가 교제를 하면서 어려워할 때, 그때도 항상 내 마음 속에 안 될 거야. 안 되겠지? 너 믿음 없잖아. 너 육신적이잖아. 그러니까 넌 안 되는 거야. 그런 마음 넣어줘서 내가 그걸 받아들이니까, 그 생각을 받아들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더라. 아, 이 사단이 내게 넣어준 생각이구나. 사단이 우리에게 넣어준 생각이구나 하는 마음이 딱 들면서, 아, 하나님 도와주신다. 나는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김천에서 있었던 그 간증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어려움이 내게 어려움으로 끝났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굉장히 큰 걸 이걸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 내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려움보다 훨씬 더 큰 것을 내게 주셨다. 그래서 어려움은 한 번도 어려움은 끝나지 않았고 그러므로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이 왔을 이때에 우리가 믿음을 배워야 된다. 한 번은 지방에 갔는데 어떤 이제 선교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저희가 그 아프리카에 차를 지금 보내고 있잖아요. 지금도 보내고 있거든요. 차를 받으면 그 나라에서는 세금을 많이 때려요. 한 600만 원짜리 차를 스타렉스를 보내요. 그럼 도착하면 거기서 어떨 때는 천만 원치 세금을 내야 돼요. 말도 안 되죠.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는 그런 차를 사려고 하면 4천만 원, 5천만 원이 드니까요. 다 세금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미얀마 같은 데는 스타렉스가 한 몇 년 전, 한 4, 5년 전만 해도 1억에 팔렸어요. 스타렉스 같은 차가. 다 세금이에요. 지금 이제 좀 개방을 해가지고 좀 더 싸졌는데 지금도 4천, 5천만 원에 팔려요. 아프리카에 보냈는데 이제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어떤 지역교회 이제 구역장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선교비를 끊고 살아왔었습니다. 근데 이 세금을 내야 되는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는 제가 좀 은혜를 입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그 물질을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다가 그때 목사님께서, 야, 이럴 때 믿음으로 살아야지. 언제 이럴 때 믿음으로 해야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놓고 보니까 이걸 믿음으로 안 하면 그 앞에 믿음으로 살았던 건 뭡니까? 믿음이 아닌 거죠. 가짜 믿음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제가 생각해 너무 억울할 것 같더라고요.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어려움 이제 있으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살았는데 이제 그 어려움이 왔을 때 믿음을 안 하면 앞에 거는 다 가짜가 돼버리니까 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으로 안 살았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여러분들에게 닥칠 때 그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까지 안 바라봤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자매랑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이제 그때 이제 요한복음 8장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8장 5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이 여자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세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뭐라고 말하겠나이까. 이 여자의 생명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손에 있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율법 아래 있었는데 율법에서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아직 안 죽었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이 여자의 목숨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 생명을 건네줍니다. 선생은 뭐라고 말하겠나이까. 이 여자를 치려고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여전히 이 여자는 죽어야 된다. 이 여자는 맞아야 된다. 이런 여자는 없어져야 된다. 소리치고 화나 있고 죽이려고 모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건 이 여자의 생명이 예수님에게 넘어간 순간 형편은 그대로였습니다. 근데 그 어떤 돌도 여자를 치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앞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 이 여자 앞에 이 여자를 죽일 수 있는 수백 개의 수십 개의 돌이 있는 것 같은데요. 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여자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자 마음속 이 여자의 생명이 예수님의 손안에 들어가는 순간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순간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방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근데도 사단은 계속 우리 마음속에 너 이런 어려움이야 이건 안 될 거야 너는 부족하잖아 그런 마음들을 계속해서 넣어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믿지 않고 생각을 받아들이도록 제가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또 이야기하면서 생각하면서 드는 건 내가 지금 내게 드는 생각들 이 생각을 받아들이면 사망이구나 이건 분명히 죽는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걸 돌이켜봤을 때 내가 하나님이 안 도우시면 어떡하지? 우리는 그런 생각 그냥 가지고 살 수 있었잖아요. 지금까지는. 근데 이걸 가지고 산다. 이것은 여러분 신앙을 다 버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아 이건 어려움이야. 목사님 한 번은 작년에 때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여러분 꿈에서라도 또 장난으로라도 절망을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자주 이런 얘기 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형편을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입으로 절망을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요.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소망을 품고 소망을 이야기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똑같은 역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마디 하는 것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 절망을 받아들이고 아 이건 어려움이야 이건 안 될 거야 이건 저주야 재앙이야 라고 받아들이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악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마음속에 소망을 받아들이면 그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마음을 바꾸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소망이 있는데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살아계시는데 왜 우리가 절망을 이야기하고 절망을 마음에 품습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는 아 이거 안 될 거야, 아 너무 어려워, 이거 너무 힘들어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아 감사하다, 아 너무 소망스럽다, 나는 제가 처음 이제 한국 나와서 그 이제 봄 서울 대전도 집회가 됐어요. 됐는데 목사님이 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박영준 목사가 그 뉴욕에서 사역을 망치고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제 뭐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래가지고 뉴욕에서 막 성경책도 막 집어 던지고 저 안 던졌는데 자꾸만 그렇다 그러시더라고. 그냥 이게 성경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 나 이제 사역자도 아닌데 복음 전할 일도 없을 건데 성경책이 뭐 필요하겠냐 싶어서 그냥 제일 깨끗한 성경책 하나 가지고 나머지는 다 놔뒀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뉴욕 교회에서 목사 안수패를 좀 멋있는 거를 만들어 줬어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목사 안수패를 가져가 짐을 싸는데 가져가면 어디다 두지? 방에다가? 누가 내 방에 와서 전에 목사 했었어요? 라고 물어보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낫지. 그래가지고 아 이거는 내가 절대로 가져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잘 싸서 이제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성교학교 때부터 이제 모아왔던 말씀 노트가 있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지금까지 이제 한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또 미국에서 캐나다로 마지막 짐을 싸는데 이게 필요할까? 사역하면서도 제대로 안 봤는데 이건 사역도 안 하는데. 복음 전할 일도 없을 건데 필요 없겠다 싶어가지고 짐만 되니까 이걸 버리고 기저귀를 더 챙겨야겠다. 애기 기저귀. 야, 제 아내한테 너 분유 더 챙겨. 분유 다 가져가. 한국에 가면 누가 분유 사라고 돈 주겠어. 분유 챙기고 막 기저귀 챙기고 가방 엄청 많이 있던 거 다 챙겨가지고 옆에 또 사모님이 어떤 교회 사모님이 옆에 와가지고 한국 가면 수건이 필요해. 수건이. 그래가지고 수건 더 가져가. 아 그래요? 그래서 수건 이제 다섯 장도 챙기고 이제 그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나오다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이제 딱 비행기를 타니까 비행기 타기 전까지랑 타고 나서랑 굉장히 달랐어요. 왜냐하면 타기 전에는 아 막 서러움, 그 아쉬움, 그리고 아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하는 절망스러운 마음이 딱 탔을 때는 이제 운명이 결정된 거잖아요.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래 이제 난 형제야. 그러니까 눈에 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 전에는 내가 내 육신을 절제해야 됐지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자. 좀 영화 보는 것도 담대하게 형제가 영화 보는데 뭐. 그래서 저녁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옆에 이제 식사 주는데 포도주가 지나가더라고요. 그래 한 잔 마시는 거야. 이럴 때 마시는 거야. 이제 그 이야기를. 서울 대전도 집회 때 하시는 거예요. 서울 대전도 집회는 전 세계에서 다 보는 거잖아요. 이거는 중국어로도 통역되고 영어도 되고 스페인어도 통역 이게 수십만 명이 듣는 건데 제가 그때 너무 부끄러웠어요. 어떻게 이럴 때 이런 얘기를 꼭 하셔야 되나. 그 뒤로도 몇 번 계속 하시더라고요. 멈추지 않고 계속 하시는데 자 근데 지금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제 마음속에 마음이 정리되지 않고 마음이 어려울 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나 이런 사람이었지. 나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나도 바꿔주셨구나. 그때 내 마음속에선 절망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소망을 만들어주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왜 절망을 이야기합니까? 우리 이렇게 악한 사람이고 교만하고 우리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 하나님이 이렇게 복되게 이끌어주시는데 우리는 소망을 이야기하고요. 우리는 어려움 앞에서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려움 이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 믿음도 배울 수 있고요. 믿음을 배우면 여러분 마음속에 소망이 생깁니다. 그럼 여러분이 언젠가부터는 소망을 이야기하고 소망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형편을 이야기하고 절망을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어려움을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소망을 전하는, 믿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